오늘 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기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전한 말씀이고 그런 의미에서 고별설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고별설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모세의 마음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도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생각이 많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곳에 들어가서 잘 적응하고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과연 잘할수 있겠는가? 그럴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염려가 아마 모세의 마음에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아직 딸을 시집 보내보지는 못했는데요. 꼭 딸을 시집 보내는 마음과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이 아이가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서 이렇게 그곳에 가서 또 적응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잘할 수 있을까? 아직 내 눈에 보기에는 어리고 철부지이고 그런데 과연 한 가정을 또 이렇게 잘 이루며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진 부모의 심정, 그런 심정을 가지고 모세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계속되죠. 했던 말또 하는 것 같고요. 이거 앞에 나왔던 건데 또 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마치 엄마의 잔소리처럼 그런 걱정과 염려, 그러면서도 또한 어떤 기대가 묻어 있는 것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있다면 4장 1절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는 한 말씀을 요약하자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새롭게 들어갈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준행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것이 유일하게 살 길이다.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의 핵심 메시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말씀하는 바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바를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계속해서 반복되죠. 뭐를 더하거나 빼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를 순종하면서 지켜야 된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고 또 여호와께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그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계속 반복할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광야의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이미 여러 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다가 넘어지고 큰 어려움 당했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이 무엇 때문에 넘어지는지를 모세도 잘 알고 하나님은 당연히 더잘 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광야에 있을 때의 사건 하나를 가지고 와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어떤 사건을 언급합니까? 바로 바알부올의 사건이죠. 부올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신, 그곳에 이스라엘이 그 우상 숭배에 가담했던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음행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음행하였던 사건. 그러나 그 이면에 중요한 것은 우상 숭배였죠. 그 음행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방의 신들은 그 신들을 섬길 때 여러 가지 음란하고 또 난잡한 그런 성적인 행위들이 많이 있었고 그것에 이스라엘 백성이 같이 동참하면서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였고 또그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연병을 내리셔서 셀수 없는 수많은 사람을 치셨던 일, 그것이 바로 바알부올의 사건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니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큰 재앙이 임했더라. 그것을 다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라. 왜 굳이 지나간 일을 언급하는가? 그것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상황을 우리가 계속해서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과거의 교훈으로부터 배운 바가 있으면 새롭게 맞이하는 상황에서는 과거와 같이 행하지 않아야 되는데 과거를 잊어버리고 역사를 잊어버리면 또 똑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고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는 것, 사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가진 연약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가 과거로부터 배우는 것은 과거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는 사실, 그것을 배운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로 그런 것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미 온몸으로 뼈저리게 그것을 느끼고 경험했습니다. 오늘 성경 기자는 그것을 너희가 눈으로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다가 죽어나가는 것, 그거 너희가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라면서 반문하는 거죠. 다시는 그런 불순종에 가담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잘 붙들고 순종하면서 살아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그럼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바알부울에 가담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 그곳에서 죽었지만 너희는 아직 생존하였다. 그런데 너희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붙었다라는 것은 연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제 한 몸이 되라라고 하셨던 그렇게 연합되는 관계를 붙어 있다라고 여기서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착 붙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과 가까이 있고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구약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있는 마음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아, 이거 율법주의 아닌가? 왜 이렇게 법을 지키라고 말한가? 사랑이 중요한 거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는 사랑에 기반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과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 그분과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고 지금 계속 모세가 반복해서 말하는 바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것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순종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향하여서 신실하게 서 있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부관계를 생각해 보면 틀리지 않습니다. 부부관계라는 것이 법적으로 맺어진 관계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랑 안에서 기반하고 있는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부는,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 대해서 신실해야 될 의무가 주어집니다. 그것은 사랑으로부터 나온 의무이지 우리가 법이 두려워서 하는 의무는 아닌 것이죠. 만약에 그 관계가 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 이거 잘못하면은 문제가 생길까 봐 그렇게 서로에 신실해야지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미 그것은 부부관계로서 의미가 없어진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내가 붙어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분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순종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는 것이 5절에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이 말씀을 왜 주셨다고 말합니까? 이제 새로운 땅에서 이대로 하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이 명령을 지키라고 주신 거기 때문에 이걸 잘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진 특징이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나아갈 때 중요하게 드러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위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와, 대단하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법이 있는가? 어떻게 이런 지혜와 지식이 있는가? 라면서 놀라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표현이 큰 나라라는 말이죠. 큰 나라 사람이다. 어떻게 이큰 나라 사람들은 이러한 지혜와 지식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가? 정말 놀랍다라고 주위에서 찬사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큰 나라라고 생각하면 어떤 나라일까요? 일단 영토가 커야 될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인구라도 많으면 큰 나라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도 국방력이 강한 나라가 큰 나라일 것이고, 또 경제적으로 아주 든든한 나라이면 우리가 당연히 큰 나라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큰 나라고 말할 때는 그런 눈에 보이는 기준과 가치에 큰 나라의 기준을 두지 않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면 아주 작은 민족입니다. 그들의 영토라는 것도 아주 협소한 땅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국방력도 주위에 있는 애굽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또는 아니면 그 위에 있는 제국들에 비하면은 아주 열세에 불과한 것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원들입니다. 그런데 주위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큰 나라라고 할 것이다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런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그 지혜와 지식의 법을 그들 안에 품고 그것을 살아내고 있다는 사실이 그 백성을 큰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무엇이 큰 나라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 부름 받았는데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말하며 그 안에서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 사람 많다고 자랑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힘을 가지고 있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할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율법과 그분의 규례와 그분의 법도를 가지고 그것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삶, 그것이 큰 나라로 규정짓는 그런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자부심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자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나 자신을 생각할 때 작게 보일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생각하면 지금까지 일어난 것도 없는 것 같고 주위의 친구들을 만나고 돌아오면 저 친구들은 그래도 젊은 날에 이러이러한 거 해가지고 저 정도 가지고 있는데 난참 너무 작은 것 같다. 그렇게 비교의식이 드는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빨리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새롭게 가져가야 됩니다. 우리를 정말 큰 나라가 되게 하고 큰 사람 되게 하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그 사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지. 그분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나에게 있지. 그래, 내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런저런 면도 부족하고 또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에 있어서는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그 꿀송이보다 단그 말씀이 나에게 있다. 내가 그 말씀 가운데서 참 소망을 갖고 있다. 그것으로 큰 나라 되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큰 나라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합니다. 7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첫 번째 큰 나라의 조건으로 제시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율례와 법도와 같은 그 공의로운 법을 가진 큰 나라가 어디 있는가? 그거 우리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그 신이 가까이 함을 해주는, 가까이 해주시는 그러한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위에 있는 열강들도 다 신을 섬겼습니다. 또한 신만 섬긴 것도 아니고요. 많은 신들을 섬기면서 나아갔던 것이 주위의 열강들입니다. 그들은 금은으로 된 그런 또는 목석으로 된 우상들을 아주 으리으리하게 세워놓고 그런 우상들을 매일같이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 우상들은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볼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우상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그 우상의 모든 것을 다 보고 모든 것을 다 들어줄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우상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기도할 때그 우상들이 가까이 해주는 법이 있습니까? 그들이 기도할 때그 우상들이 그들에게 응답해 줄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다는 것이죠. 목석으로 된 우상은 그들을 볼 수도 없고 그들의 기도를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그분은 눈을 가지고 계신지 안 계신지, 손을 갖고 계신지 안 계신지, 귀를 갖고 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 눈으로 알수 없지만, 그런데 그분은 그 어떤 우상보다도, 아니, 그 누구보다도 우리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우리의 소리를 들으고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멀리서 관망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정말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큰 나라이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는데요. 어쩌면 아주 작은 기도이기도 하고 어쩌면 마음에 깊은 그런 열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거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듣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듣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가까이 하고 계십니다. 어려움 중에도 또는 즐거움 중에도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는 분입니다. 하나님 저 멀리 떨어져서 잘 하나 보자 우리를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 곁에서 항상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돌아오는 주간 우리는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또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 그것 때문에 내가 여기 서 있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큰 나라이구나. 우리 교회가 큰 교회구나. 우리 가정이 큰 가정이구나. 그런 확신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주님을 기억하고 섬기는 오늘의 하루 또 이번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큰 나라 되게 하는가, 무엇이 큰 나라의 특징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감사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큰 나라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